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만나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따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겔 17장에서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리고 백향목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와 메시아를 통한 유다의 회복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은 결정론 또는 숙명론을 반대하면서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지금 각 개인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은 포로로 잡혀온 1, 2차 포로 유대인들 속에 회자되는 한 속담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속담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속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신포도를 먹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의 치아가 시큼하다는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아버지가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아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가 바로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즉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가 신 것처럼 포로로 고생을 하는가?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조상들의 죄값을 바벨론 포로라는 형태로 치르고 있는 것이기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숙명론에 빠진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든 이런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 속담이 회자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한 심판은 범죄한 당사자에게 가는 것이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4절에 범죄에 대한 심판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들 영혼들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호흡이 끊기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영생의 죽음 이전에 육체의 죽음도 면한 상태가 아닙니까? 오히려 포로의 상태는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로의 시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시간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은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기들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다 부모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태도냐라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핑계를 대게 되어 있고 피해의식에 젖어서 무기력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거기 있는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원망과 불평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5절로 18절까지는 속담과는 다른 한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며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심판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 둘째, 그의 아들이 죄악을 행하는 경우. 셋째, 그의 손자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각 행위를 묘사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로운 아버지의 경우를 보십시오. 5절,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아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 십계명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특징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의로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것,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행했던 행동으로서 율법에서 금지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것이죠. 둘째, 의로운 사람은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킵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것, 월경 중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일곱 번째 계명과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아멘. 세 번째, 의로운 사람은 이웃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으러 와서 이제는 저당물을 돌려줘야 될 때 저당물을 강탈하지 않고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악덕업자들은 이자를 구실로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고 탈취하는 죄가 횡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로운 사람은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8절을 읽습니다.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아멘. 다섯 번째 의로운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판단합니다. 9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아버지가 진실하면 아들도 진실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악한 아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10절을 읽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아들은 아버지와 반대로 살아갑니다.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강포하며 살인으로 시작하죠. 11절부터 13절 또 읽겠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악한 아들은 의로운 아버지와는 반대로 행합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이요 십계명은 어느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의 피가 자녀와 그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선입견 중에 하나는 악한 아버지 밑에는 악한 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아버지와는 달리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손자는 아버지 악행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같이 의롭지 못한 길을 따르기보다는 의로운 할아버지의 행위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마다 각자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면 자기가 죄가 좋아서 짓는 것이요. 죄를 멀리한다면 자기가 죄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손자는 아버지의 악행을 떠나 할아버지의 선행을 따르죠. 14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만약 포로된 유대인들의 속담이 맞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죠. 1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3세대를 남유다 역사와 연결해 본다면 의로운 아버지는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타락하기 이전까지 의로웠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악한 아들은 선대의 신앙 유산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으로 멸망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며 의로운 손자는 포로기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좋아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길을 걸어갔기에 히스기야의 신앙이 아들 므낫세의 영혼의 보존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악을 자행했어도 손자의 영혼을 함께 멸망시키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악한 왕이었어도 그 다음 왕 요시야는 악행을 멀리하고 선대의 신앙을 따라 살았기에 요시야는 부친의 죄로 멸망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19절과 20절을 쭉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21절부터는 회개와 방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회개를 말씀하는데 스크린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악인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악행을 끊고 말씀을 지키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개과 천선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악인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현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선행했던 사람과 동일하게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처음부터 철저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로 드러나는 중생의 삶에는 영혼의 보존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회개가 있고 그 회개가 진실된 것으로 드러나 말씀을 지키고 삶이 말씀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을 또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의인이 방심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한 것을 근거로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둘씩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짝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 벼락치기로 말씀을 지킨 것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것도 약속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현재에 선행하고 있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연을 확장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선행도 자녀의 영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의 선행도 후손들의 영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빠져서 방종하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향력, 가문의 가풍, 그리고 민족적인 유산은 중요하고 없는 것보다는 메리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개별적인 책임과 현재적 신앙이 동반되어야 자기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좋은 집안의 자녀라는 것, 신앙 좋은 부모, 신앙 좋은 배우자, 신앙 좋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 과거의 나의 화려한 신앙 경력은 나의 오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방종, 신앙의 매너리즘과 위선을 경계하고 깨어 근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죄인과 방종한 의인의 희비가 엇갈리죠.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회개는 죄인도 의인으로 바꾸지만 회개 없는 교만과 방종은 그 어떤 과거의 영웅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덕으로 과거의 선행으로 묻어가려는 태도는 죄악된 태도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요. 나의 변화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에 실렸던 내용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떤 주교의 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삶의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라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어서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리에 누워서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세상과 나라라는 거대한 것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가족이 변화되는 것에 용기를 얻어서 나라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상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최소 가족이라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못 보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에서 떠나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나의 변화에서부터 가족으로, 나라로, 세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둘 때 나머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남의 변화만 요청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조상들의 죄값을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치르고 있다는 숙명론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불공정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3대에 걸친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책임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정론 또는 숙명론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부모 탓, 배우자 탓, 자식 탓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와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의 신앙으로 늘 깨어있으며 늘 새로워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